네,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보게 되면 아마 토요일 이전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마지막 토요일이죠. 그때는 이제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받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잔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죠. 어느 주일이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죠. 성전 정화 사건. 그래서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친 사건이 월요일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이제 그 전날 월요일 날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이 무더기로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따지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 사건이 화요일 날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포도원 품꾼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말씀도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이 문제도 화요일 날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는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을 쫓아내자 그들과 결탁해서 큰 이윤을 챙기고 있던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세금 문제를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했다. 이 말은 총독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죽이지 않고 교묘한 질문을 해가지고 총독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잔꾀를 부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케사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고, 거의 본인들의 소득의 한 30% 이상을 로마 정부의 세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로마의 화폐 단위로 그 소득의 한 30% 이상을 세금으로 바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폭동이 일었대. 폭동이 종종 세금이 너무 과하다.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종종 로마 정부에 대해서 폭동이 일어나서 세금 좀 깎아달라고 늘 세금 못 내겠다고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도 종교세를 내야 했습니다. 종교세,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전 관리를 위해서 종교세를 내는데 그 종교세를 내는 돈은 세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두 가지였죠. 로마 정부에 내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을 통해서 소득의 3분의 1을 내야 되고 또 성전세 를 세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돈 화폐 단위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이중적이죠. 굉장히 세금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킬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세금 못 내겠다고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게 옳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옳다고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또 반대로 이 세금 내지 마라. 세금 낼 필요 없다. 가이사에게 세금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게 되면 안 그래도 총독이 세금 때문에 백성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나사렛 예수가 세금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반란죄,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선동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낼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게 되고 세금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된 거지요. 참 교묘한 질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25절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는데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에게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로마 황제 형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돈이니까 로마 황제께 바치라. 그 말은 또 세켈은 또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에 바치는 것이니까 세켈은 세켈대로 바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백성들이 들어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총독이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질문을 피해가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아,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또 이탈이 준비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27절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들이 주로 사두개인이고 친로마 세력입니다. 친로마, 로마 정부와 협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로 백성들의 편입니다. 반로마 사람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그렇고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친로마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 아마 이 로마 정부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더 관여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홍익교회는 없겠지만은 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 문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부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 늘 이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28절부터 33절까지 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에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의 기업, 하나님 물려주신 땅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형의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기업, 형의 유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집안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제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줄 텐데 또 그 다음에는 둘째도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아주려고 할 텐데 이렇게 해서 계속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마지막 7번째 막내가 큰 형의 제일 큰 형의 장남의 형수와 또 결혼했는데 또 아들을 못 낳았다. 자,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7명의 형제들과 다 이제 살았으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질문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 천국이 있다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7명의 형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도 안 될 텐데 천국은 없다. 예, 사두개인들은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부활과 심판과 천국을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주장하는 당신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하나는 천국에 없는 게 있다. 예, 너희들이 모르는 것 중에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의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시면 답하신 것이 천국에는 부활이 천국에는 시집과 장가 가는 게 없다. 결혼 제도라는 게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결혼 제도가 있지 천국 가면 결혼 제도가 없다. 그러니 뭐 일곱 명의 형제가 한 제자를 놓고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혼 관계가 없다. 예. 그리고 천국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천사와 동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거죠.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제도 자체가 없다. 그래서 그 일곱 명의 형제가 다 천국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부 관계만 최고로 가까운 관계죠. 그죠? 아마 천국 가게 되면요. 결혼제도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결혼한 부부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 부부가 어비가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부부 관계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 중에 있는 게 있다. 앞에서는 너희가 모르는 것 중에 없는 게 있다. 결혼 제도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너희가 모르는 것 중에 이미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7절, 38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지금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 1400년경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20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4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했다는 거죠.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다. 그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분명히 부활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부활이 있지요. 그죠? 예,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들의 논리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가짜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부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예. 뭐, 불에 타서 죽든, 뭐, 물에 빠져 죽든, 뭐, 어떻게 죽든지 간에 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어도 죽음 바로 천국 갈 텐데,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고,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고, 우리가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또 남겨 주셨겠습니까?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오라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죽음이 문턱에 왔을 때가 있었을 걸요, 아마 다. 그죠? 아, 내가 그때 죽을 수 있었구나. 그런 때가 다 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돌아보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맞아. 그때 내가 죽었을 수도 있다. 제가 타려고 했던 차가 나중에 보니까 안 탔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예 그 차가 뒤집어져서 예 그 차에 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차를 타지 않고 다른 차를 타게 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바로 데려가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내게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라고 연장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천국 갈 기회가 있었을걸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 왜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겠습니까? 좋은 거 누리라고요? 천국 가면 더 좋은데요? 예배 잘 드리라고요? 아니요. 천국 가면 예배 더 잘 드릴 겁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오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에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찬송하며 올라가야지요. 그러니까 돈도 아껴서는 안 되고 체력도 아껴서는 안 돼요. 아낌없이 예 마르고 닳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주님,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긴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낌없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주님 맡긴 사명에만 충성하다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믿기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맡긴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고 닳도록 충성하고 온 힘을 다해 충성하고 모든 것 바쳐 충성하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찬송하며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순간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전도학교가 시행되어서 30여 명의 분들이 토요일마다 전도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것은 예, 30여 명의 사람들이 훈련생들이 전도훈련을 잘 받아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 잘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장수혜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전도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학교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넘치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어떤지 못어떤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용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30명의 용사를 주님께서 강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보다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일평생 생명을 보고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담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임가실 장성사님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꽃피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현실에서 더 많이 누리려고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각종 쾌락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익의 군속들은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부활 생명, 부활 영광을 늘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실 때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 가운데 천국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될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될지 저희를 일깨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예배 드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